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 곳에도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비핵화를 원했다며 그래서 자신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2차 미북 회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이틀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어쩌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를 기자들에게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핵시설 해체와 관련해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또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 입회하에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일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 신뢰를 키운 것만도 의미가 있는 성과이고 이는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고 이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응유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베트남이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응유엔 수원푹 총리와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저녁에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개 수역으로 남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8일 필리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남중국해가 필리핀 등 주변국 경제에 중요하다며 중국이 해당 수역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은 필리핀의 주권과 이익 그리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이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을 맞는 조직들을 통제하는 베네수엘라 전현직 관리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무노신 미 재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주지사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어린이가 나오는 거의 모든 동영상에 댓글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댓글을 통해 감상평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인기가 많은 동영상의 경우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며 일명 유튜브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부작용도 있는데요. 유튜브가 이번에 내놓은 조처도 최근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성인들의 선정적인 동영상 공유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라 나오게 된 겁니다. 유튜브 측은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이미 수천만 건의 동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하고 있고 일부 동영상의 경우 댓글을 허용하겠지만 반드시 유튜브에 알려야 하고 또 댓글을 엄격하게 식별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댓글을 차단하면 유튜브 사용자와 동영상 제작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반면 인터넷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이런 엄격한 조처는 꼭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맑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13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14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부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나중에 유명해져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은 Popular Song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working on me like a dinner plate. You hid during classes and in between. Dunk me in the toilet, now it's you that cleans.
You're trying to make me feel bad with the things you do. It ain't so funny when the joke's on you.
Ooh, the joke's on you. Got everyone laughing, got everyone clapping.
Asking how come you look so cool, 'cause that's the only thing that I learned at schoo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베네수엘라 결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을 수호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이 모두 부결됐군요.
네, 유엔 안보리가 28일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결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같은 결과는 베네수엘라 사태 해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낸 결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은 결의안에서 베네수엘라 야권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이 베네수엘라의 인도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결의안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과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반대하며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결의안이 모두 부결됐군요.
네. 미국이 낸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표결에서 이 채택에 필요한 9표를 간신히 얻어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지를 나타낸 나라는 결의안 제출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남아공, 적도기니 이렇게 4개 나라뿐이고요. 7개 나라가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특사는 러시아 결의안이 9표로 얻어서 통과됐더라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특사가 결의안이 부결된 후에 입장을 밝혔군요.
네, 에이브럼스 특사는 표결 직후에 이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를 향해서 평화적으로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결의안이 부결돼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마두로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호하게 됐다고 결의안을 반대한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표결 직전에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부끄러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용될 걸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극명한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캐나다, 중남미 국가 등 약 50개 나라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쿠바, 니카라과 등은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후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한 합법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야권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 마두로 정권은 원조물자 반입을 거부하고 있죠.
네. 베네수엘라에는 인도적인 위기 사태도 없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베네수엘라와 접경한 콜롬비아와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경도 폐쇄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서 식료품 등을 조달해왔던 접경 지역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이도 의장이 현재 남미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다고요?
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에 구호품 국내 반입을 진두 지휘하기 위해서 이 콜롬비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콜롬비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28일에는 브라질을 방문해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만나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1일에는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베네수엘라로 귀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령을 무시한 채 국경을 넘었다면서 과이도 의장이 귀국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재무부가 1일 베네수엘라 전 현직 보안관리 6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의 구호품 반입을 막고 있는 조직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5일에도 마두로를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주지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어할 거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1일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테오도르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 6개 나라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한 재판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서 이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남중국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 기지화하고 있어서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도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에도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8년 중순 이래 확인된 네 번째 충돌이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건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임무 없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다 보니까 늘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도 이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내고 유도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USS 스태템함과 화물 수송함인 시저 차베스호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해협, 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네, 맞습니다. 폭이 160km에 불과한 아주 좁고 긴 해협인데요.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있는 데다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타이완은 세계 제3위의 군사 강국인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에 더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이 타이완의 대중국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1979년 중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타이완과는 외교 관계가 단절됐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서 타이완과 제한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을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타이완과 미국 고위급 관리들의 상호 방문을 적극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2017년에는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연설에서 양안 통일에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타이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도 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지난 2월 말에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는 타이완에 대한 경고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 타이완 전문가는 중국이 2015년 이래 적어도 15차례 이상 타이완 영공으로 군용기를 출동시켰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과 가까운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상에서 무력을 과시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군사행동이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악화시키게 될지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검찰이 28일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기와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에 있을 총선에서 5선을 노리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검찰 당국이 꽤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고요?
네, 아비차이 멘델블리트 검찰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년 이상 금융당국의 조사와 경찰, 검찰 수사 결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 검찰의 기소 방침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검찰 발표 후 텔레비전에 출연했는데요. 이런 혐의들을 일축하면서 오는 4월 9일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한 전례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표가 나온 시점이 어처구니 없다면서 검사들이 좌파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검찰이 공식 기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실제로 기소하기까지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청문 기간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기간이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다음 주에 연방의회에서 다시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GDP가 2.6% 성장했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약값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다시 연방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코언 변호사가 다음 주 수요일 3월 6일에 다시 청문회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26일 상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으로 27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28일 하원 정보위원회까지 사흘 연속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그럼 코언 변호사 한 사람만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러시아 출신 기업인 펠릭스 세이터 씨도 나올 예정인데요. 이 세이터 씨는 코언 변호사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이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자, 이 세이터 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세이터 씨가 코언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 정보위가 트럼프 그룹, 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앨런 와이젤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역시 청문회에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와이젤버그 씨는 무슨 일로 부르는 거죠?
네, 코언 변호사가 27일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와이젤버그 CFO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돈을 주고 또 입막음하는 문제를 와이젤버그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했다는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리는 등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와이젤버그 씨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뒤이어 다음 날 비공개로 열린 하원 정보위 청문회 7시간 이상 계속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시프 위원장은 청문회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현재 조사 중인 여러 문제를 꽤 자세히 다룰 수 있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주로 조사하고 있고요. 하원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윤리 규정 문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코언 변호사,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총탄도 대신 맞겠다며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지난 27일 공개리에 열린 이 하원 감독위 청문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간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턴 씨가 이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선지 씨와 연락 중인 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키리크스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언 변호사 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코언 변호사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또 이 코언 변호사의 공개 청문회 증언을 가리켜서 끔찍한 부정직의 나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일에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코언 변호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까?
네, 코언 변호사가 자신을 칭찬하는 내용의 책을 내려 했다면서 원고를 보면 의회 증언과는 상반되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이 원고를 반드시 요구해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연방의회 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공모 의혹이 제대로 안 돌아가자 민주당이 재정 문제 등 자신의 한 모든 일을 들여다보려 한다면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기밀 취급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2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쿠시너 선임 고문에게 최고 수준의 기밀 취급 권한을 주라고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우려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지시를 받은 관리들이 그럼 어떤 조처를 했을까요?
네, 뭐 기밀 취급 권한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켈리 당시 비서실장이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는 내부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또 도널드 맥켄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 역시 이를 우려하는 메모를 썼는데요. 이 맥켄 고문은 쿠시너 씨에게 기밀 취급 권한을 주는데 반대했습니다.
네. 앞서 백악관 기밀 취급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쿠시너 선임 고문이 제대로 신문 조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밀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 쿠시너 선임 고문의 이 기밀 취급 자격이 한동안 제한됐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회복됐죠.
네.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는 겁니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쿠시너 선임 고문이 기밀 취급 권한을 받는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밀 취급 권한 문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쿠시너 선임 고문 측 대변인은 지난해 백악관과 관련 당국자들로부터 쿠시너 고문의 기밀 취급 권한이 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됐으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네, 미국 상무부는 28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분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건데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2%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바로 전 분기는 얼마였죠?
네, 지난해 3분기는 3.4%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2.2%를 기록했던 미국 경제는 2분기 들어서 4.2%로 이 두 배 가까이 뛰었었는데요. 하지만 3분기에 3%로 떨어진 데 이어서 이제 4분기에는 2%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자, 분야별로 좀 살펴보죠. 어떤 분야가 잘 나왔습니까?
네, 소비 지출 분야입니다. 2.8%가 올랐는데요. 그 밖에 수출과 민간 재고 투자, 연방정부 지출도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4.9% 떨어졌던 수출이 1.6% 올랐는데요. 하지만 수입도 2.67%가 늘면서 무역은 여전히 적자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 분야가 부진했나요?
네, 이 주택 분야 고정 투자가 3.5% 떨어졌고요.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5일간 계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사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래 상무부의 GDP 보고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바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네요.
맞습니다. 역시 정부 셧다운 때문인데요. 이 상무부는 원래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석 달에 걸쳐서 세 번 발표하는데 이번에 나온 수치는 1월에 나왔어야 했던 이 잠정치와 수정치를 합친 겁니다.
네.
한편 2018년에 미국 GDP는 연간으로 2.9% 성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경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매달 20만 개가 넘는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이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고요. 임금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매 분야의 이 판매가 부진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성장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길 희망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3월 1일까지였던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비싼 처방약 값이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약값 지급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이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싼 약값 때문에 복용을 거르거나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싼 약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처방약 복용을 거르거나 싼 약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아픈 사람들의 증세가 더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카이저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달 1일 이 알렉스 아자르 보건후생부 장관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매달 이 비싼 약값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처방약 약값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이런 약값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 처방 약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직접 약값을 협상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메디케어는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지난달 이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카이저 설문조사에서 86%에 달하는 응답자가 약값이 내려간다는 가정 아래 이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자를 위한 건데요. 2017년 기준으로 5,7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라도 미국 국내에서 살 때하고 외국에서 살 때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 내 가격이 훨씬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국에서는 처방 약값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제약회사 측도 이 외국에서도 외국에서 가격이 더 싼데도 이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처방 약값을 외국 수준으로 내린다면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보다는 판매 촉진과 홍보에 몇 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의 처방약 값이 어느 정도나 비싸길래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처방약으로 꼽히는 휴미라의 이 표시 가격을 보면요. 1년 약값이 6만 달러에 이릅니다.
네.
네. 이 휴미라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에브비는 지난 2014년에 가격을 배로 올렸는데요. 이 휴미라는 관절염과 마른 버짐, 크론병 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네. 자,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럼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암 질환과 관절염 치료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단 병원에서 투여하는 경우에 한한 건데요. 하지만 여러 보수단체가 이런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방약 가격을 통제하는 외국 제도를 도입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약값 규제를 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처방약 광고에 반드시 약값을 명시하도록 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번 주에 제약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약값이 너무 비싸면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는 이 제약회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값을 내리겠다고 나선 회사는 없었는데요. 대부분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상이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한다면서 이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A.R. 라먼과 풀스캣 돌즈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노래하는 J.Ho 들어보시죠.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This ceremony and the treaty we're signing today are both excellent examples of the rewards of patience. On the Soviet side, over 1,500 deployed warheads will be removed.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가 어려워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들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accuses the Russian government of breaking an important nuclear treaty. Bill Plant is at the White House where officials say they have proof that Russia cheated.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 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INF 규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 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For years, Russia has violated the terms of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without remorse. To this day, Russia remains in material breach of its treaty obligations.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 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신형 급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아방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한 뒤 앞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문제가 된 SSC-8 배치를 급속하게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also addressed the INF treaty. All members of the NATO-Russia Council agree that the treaty has been crucial to Euro-Atlantic security.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이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treaty is now in jeopardy. And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signs of breakthrough.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독일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오는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한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올해 57살인 크래프트 지명자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캐나다 주재 대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대체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크래프트 지명자는 아프리카 관련 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석탄 광산업에 종사하는 억만장자인 사업가 조 크래프트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크래프트 지명자는 남편과 함께 공화당을 후원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크래프트 지명자 남편인 조 크래프트 씨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트 지명자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같은 켄터키 출신으로 맥코넬 대표 추천으로 유엔 대사에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크래프트 대사가 매우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맥코넬 대표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래프트 지명자는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아야 정식으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취임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거리 핵전력 협약 INF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한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운 좋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어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n a roll. On a roll. On a roll. On a roll. 이 표현은 게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계속해서 이기다, 좋은 결과물을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on a roll today. I've already finished 3 projects. 오늘은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벌써 프로젝트를 3개나 끝냈어. She was on a roll pitching new ideas.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새 아이디어를 냈어. Our basketball team has been on a roll this season. 우리 농구팀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겼어. The Korean soccer team was on a roll during the World Cup. 한국 축구팀은 월드컵 경기 때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어.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I'm on a roll today. I've already finished 3 projects. She was on a roll with pitching new ideas. Our basketball team has been on a roll this season. The Korean soccer team was on a roll during the World Cup. 오늘은 On a Ro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런던 비치의 노래입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난 계속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